네,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끔찍한 이제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속하게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는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게 해서 저들을 못 가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제 떠나라 하니까 그저 갑작스럽게 마치 뭐가 터지듯이 그냥 확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좀만 더 기다렸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깊이 번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간청하여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33절에 나오고 있고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길래 저들이 이떡 반죽, 이 빵을 굽는데 빵을 만드는데 반죽하는데 누룩, 이스트를 집어넣을 틈이 없어서 보통 빵은 이렇게 좀 불리고 나서 그래서 구워야 말랑말랑하고 맛있는데 그렇게 먹지 못하고 딱딱한 유대인들이 요즘도 이제 패스오버 때 사용하는 마짜 같이 아주 크래커처럼 사실은 맛이 없는 그런 빵을 저들이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래도 여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 인원이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좀 재밌고 좀 신비합니다만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말씀은 바로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이건 군사적인 그런 표현이죠. 여기에 6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이 나왔는데 이 장정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도대체 60만 명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 하신다면 그 답이 아주 친절하게 민수기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 민수기는 숫자 세는 거잖아요. 계수하는 건데 이 민수기 1장에 그 12지파의 각 지파의 장정이 몇 명씩 나눠져서 총 여기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 하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이분들이 군인으로 훈련된 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될 겨를도 없었죠. 그러나 군인으로 쓸 만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입대 조건을 갖춘 사람들. 입대할 만한 사람들이 이만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군대였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군대이기 이전이에요. 이걸 군대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냥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데 오합지졸이죠. 한마디로 뭐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을 여전히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게 오늘 참 저는 신기하게 이제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질문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수천 년 전에 이 어마어마한 이 무리 여기 보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족속들도 좀 섞여서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과연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묵상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오늘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이제 교회를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에클레지아라는 이제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부릅니다. 에클레지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이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1세기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에클레지아라는 단어가 보면 교회라는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에클레지아라는 말은 그냥 회집이에요, 회집. 그러니까 뭐 조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역사회가 모인다든지 이것도 에클레지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하나의 사회적인 그러한 개념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에클레시아. 그게 어떻게 교회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왜 신약을 기록할 때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했을까?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일 좋은 답은 뭐냐면은 이게 구약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사람들이 못 읽으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당시에 국제 언어인 헬라어로, 그릭으로 이거 번역을 한게 70인역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번역된 구약 성경. 헬라어로. 오늘날 영어는 통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영어로 어떤 소수가 쓰고 있는 언어의 문서를 번역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읽도록 만든 것처럼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겨놓은 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 이 복음서에 인용된 성경이 어느 버전인가 보면 대부분이 다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 이건 많은 사람이 썼구나. 근데 이 70인역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한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어느 단어냐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도 또 어렵죠.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기 백성, 이걸 이제 칼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예배하는 회중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70인역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설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이 무리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와 그 사람들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원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수도 없이 불렀는데, 제일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네가 가서 바로한테 이렇게 전해라. 바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가게 하라. 나의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my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확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겁니다. 이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죠, 사실은. 그들은 그냥 하나의 가족의 어떤 연장이었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푹푹 마치 썩히듯이 그들을 준비시키고 나서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죠?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도 심지어는 갈라가지고 저들이 광야로 나와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섰던 굉장히 구체적인 한 사건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섰던 것. 이것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에클레시아는요,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 단위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서 선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의 회집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교회라는 게참 재밌는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개념으로 그냥 일반적인 이 세속적인 그런 문화, 어떤 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 교회 가는 사람처럼 한심하고 미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왜 가냐? 도대체 뭘 얻을 게 있다고? 교회 가서 얻을 수 있는 거딴 데서 얻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아니, 딴데 가면 훨씬 더 재밌게 놀수 있는데, 딴데 가면 훨씬 더뭐 많은 교양도 배울 수 있는데, 도대체 교회를 왜 가냐? 그렇게 질문하면 뭔지 몰라도 저희들이 좀 밀리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뭐냐라고 딱 그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 와봐. 교회 오면 그래도 재밌어.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날? 재밌는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교회 오면 좋은 사람 만나. 정말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근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핵심으로 들어가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오는 그런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집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그래요.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어두움의 세력 안에 있지 말고 너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좀 결은 좀 달라요. 내용은 비슷해. 근데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뭐가 다르지? 라고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제 일기장에다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막 급하게 하긴 했는데 한 9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모형으로 하나의 이그샘플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샘플로,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 당시 상황이 막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막 바다도 갈라지고 이 모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샘플이다, 하나의 이그샘플이다. 근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 보고서는 저들처럼 하지 마라, 대부분 좀 부정적인 이그샘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그샘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맥락에서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이지만, 저들과 좀 다르지만 그럼 여전히 군대다. 우리는 어떤 군대입니까? 여러분, 사실 현세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죠? 교회론, 그러면 전투적 교회, 승리한 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승리한 교회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영화롭게 된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를 보고 승리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한 교회는 not yet이에요. not yet. 왜냐하면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뤄서 우리가 다 온전한 숫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승리한 교회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면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싸운다. 이 전투의 개념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투적 종교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아니까. 뭐 우리가 타종교 얘기도 하지만 뭐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너무 전투적으로 선교하고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좀 요새 굉장히 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 전투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좀 안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무슨 전투를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의 전투는 뭐냐?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 내부적인 전투입니다. 우리 안의 전투. 뭐와 전투냐? 죄와 죄의 모든 그림자와 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 겁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교회 내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하라는 얘기가, 그건 아니죠. 사실은 이 어둠이 우리 각자에게도 들여있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다 완전하게 된 성도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성도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죄와 싸워요. 근데 이게 각자의 싸움이 아닌 거야. 각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집단적, 공동체적 싸움인 거야. 교회는 내부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요. 이게 개인의 싸움, 관계적 어떤 죄의 싸움. 사실 죄는 관계 안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 관계 속에 드러나는 거, 어떤 집단 안에 드러나는 이런 죄의 문제와 끊임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는 치리라는 것도 있어요. 치리. 치리라는 건 되게 어려워요. 누가 치리하느냐, 누가 치리할 권한이 있느냐. 어쨌든 교회에 직원들을 세우시고 어떤 장로회, 당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어떤 영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도려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기쁨의 교회 23년 역사 속에 치리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있습니다라고 답을 드려요. 근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치리한 적은 없어요. 공개적으로 사람을 거론하면서 광고에 이분은 치리당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기 전에 개인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치리의 필요성이 이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물론 뭐 완벽한 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 갈등 속에 있잖아요. 뭐 갈등이라고 하기보다 지금 병행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 소위 예배를 드린다. 나는 온라인으로 교회를 간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린다면 이 기술의 문제, 테크놀로지의 문제는 제가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테크놀로지에 좀 턱걸이한 사람이라서 이걸 너무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뉴욕의 젊은이들 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 보니까 앞으로 코비드가 끝나도 이것이 정리돼도 온라인 예배를 중단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문화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여기에. 근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온라인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죠. 정말 온라인이 없었다면 어떡할까. 도대체 100년 전에 이 스페니쉬 플루가 그 팬데믹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떡한 거야. 그때도 교회가 다 디스탠싱하고 뭐 모이지 않고 마스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교회 그런 광고가 있어요. 너무 재밌게도. 근데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교회는 여정이에요. 같이 올라와 만나는 거예요. 같이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와의 싸우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내가 혼자 온라인으로 있을 때 가능한 게 뭐냐면은요, 싫은 건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숨길 수 있어요. 뭐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저항을 느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것은 잘라버리고 나는 보이지 않고 상대 것만 보고 싹 가져가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그것이 나의 장기적인 어떤 신앙의 생활이 된다면 얼마나 큰 데미지가 올까 뭐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해요. 물론 뭐 줌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죄도 나누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과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벌거벗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안에서 정말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뭐 어떨 땐 싸움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죄의 문제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이게 있어야 성화의 과정이 가는 거다라는 것 기억해 보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빨리 저는 이 코로나 해결되고 우리가 예배도 함께 드릴 뿐만 아니라 소그룹도 모여서 아이들도 뛰어놓는 거 보고 같이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모였다가 떠들 땐 좀 힘든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서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 좀 있어요. 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뭐냐면 교회 밖과의 싸움이죠. 교회 밖에 존재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 사회가 교회를 좀 우습게 알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좀 주눅 들어가지고 뭔가 말도 못하고 교회가 문제야 이러는데요. 너무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변증해야 되고요. 복음을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변증할 때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증거로 해서 봐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죠. 무의미한 나의 삶이 의미 있게 되고 정말 절망적이었던 나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변증입니다. 뭐 할 게 많죠.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이 뭔가 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또 리지스트하고 선교라고 하는 어떤 사명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건데, 이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 우리의 손에 칼과 창이나 뭐 총이 들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런 무기를 주지 않으셨어. 그런 무기는 공권력에 줬어. 하나님에게 섭리, 교회에게는 말씀의 검을 줬어. 그러니까 교회는 무기 갖고 싸우지 않아요. 교회는 사랑으로 싸워요. 교회는 말씀으로 싸워요.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보호받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을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무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다 방어적 장치예요. 방어적 장치. 유일하게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래서 이 싸움은 violent한 폭력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만약에 어떤 권력이 돼서 세상에 힘으로 세상을 누른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십자군 운동 잘못된 거예요. 어떤 정치적 단체를 교회의 어떤 연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무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압제하려고 한다, 그건 교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교회의 싸움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싸움, 정신적 싸움, 우리의 사랑의 싸움, 우리의 삶의 희생의 싸움. 어려운 싸움이지만 싸워야 한다. 그게 우리의 싸움.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죠. 뭐냐면, 야,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군대다워? 우리는 진짜 군대는 군대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이 구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나?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자, 이건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 저들은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은요, 저분들 의식이 생겨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군도 만들고 어떤 저항의식을 가지고 저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출애굽이 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스스로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저들은 노동으로 연단한 몸이었는지 몰라도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 훈련된 자들이 아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저들이 군사로 훈련되는 걸 두고 봤겠습니까? 그걸 제일 무서워했는데. 그러니까 저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우게 된 거예요. 사실상 뭐 속사정은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이 지역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한테는 60만 대군이라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걸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듯이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다 왔냐?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셨던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심지어는 바울사도는 모세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세례받은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비슷합니다. 사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종살이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뭔가 decisive한 결정적인 과거와 미래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존재적 그런 설명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과거와 오늘과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나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과거는 우리는 죄의 병기였지만 지금은 의의 병기입니다. 이게 달라요, 완전히. 이게 실제로 내가 그럼 그럴 준비가 됐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언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회심하는 얘기,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자각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뭔가 내 마음을 울리는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가 뭐 그땐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안에 회심이 일어나서 구원을 받는다. 자, 구원을 받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구원파는요. 구원파는 구원받는 게 다예요. Everything. 그래가지고 매달,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그것만 있으면 마치 라이센스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샤킹합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예, 딴 데 가서 이렇게 배웠다고 그러면 또 뭐라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잘 설명을 잘 들어야 돼.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렇게 좀 작은 의미에서의 구원을 축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요.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목적이냐?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뭐 하나님의 군대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리크루트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제일 잘 설명하는 것은 영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걸 좀 교회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역동적인 다스림의 개념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좀 제대로 됐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16살이 되던 해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여름에 지금도 기억할 수 있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회심. 아니, 회심이 뭐냐? 뭐 대단한 거냐? 뭐 어쨌든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의 말씀 증거를 듣고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깊이 깨달아지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사건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어떻게 지금 설명이 좀 잘 안 되는데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가지고 계속 흐느껴 울었어요. 뭐 크게 운 건 아니겠어요. 뭐 주위 사람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경험했던 것. 뭐 울었기 때문에 회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따라왔어요. 하나의 현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제 마음속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그 이슈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 이게 회심인가 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자 그러면 회심한 이후에 제가 제대로 살았나요?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푹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확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로? 저의 말과 저의 생각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갔었어요. 갑자기 이 세속적인 이러한 교육과 이런 것 속에서 엄청나게 흔들리는 자아를 발견하게 돼. 그 안에서 하나님 맞아? 이렇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구원을 빼앗겼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면서 오늘까지 오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저의 모습 속에 많은 고민을 해요. 지금도 해요. 이런 고민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막 번민하고 지적으로 고민하고 막 마음속으로 막 너무 힘들고 했던 그런 것과 지금의 나의 저의 상태가 동일한가?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여기에 좀 은혜가 더해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군사로 부르시고 주의 군대로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여전히 군사 같지도 않고 군대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신 그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매번 해도 지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건 은혜예요. 그냥.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할 조건이 있고 저 사람은 아닌 듯하다. 내가 구원받은 건 자 봐라.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딨냐.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는 top 30%에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되게 죄송한데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는 나를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너무 귀한 거예요. 말로만 나는 죄인이 아니고요. 죄에 대한 것이 우리가 뼈저리게 가슴 아리게 정말 속상하게 사실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나는 정말 왜 이 모양이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자기 것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이 은혜에 감격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진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아,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나 또는 싸워가는 그 삶 속에 결국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 싸운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해요. 오늘 구절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러 가라 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야 이집트 사람들한테 금은 뭐 폐물 이런 거 좀 내놓으라 그래. 아 참 굉장히 재밌어요. 아 이걸 왜 이렇게 했냐. 근데 여기 이게요 단순히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이 취했다는 표현은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전리품. 이건 뭐냐면 승리한 군사들이 진 이 백성들, 진 군대들 이 사람들의 물건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리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주긴 했지만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이스라엘이 받을 거냐는 거죠. 싸움을 누가 했어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전쟁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조목조목 싸워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너진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명칭하에 저들의 전리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다. 하나님이 싸우신 건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장 13절에 지금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듣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자기 자리에 똑바로 서라 이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똑바로 제대로 서 있어라. 서라 이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목도하라. 눈으로 직접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 보니까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여러분 애굽진 이스라엘 진 이게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이 군사의 무리와 이스라엘의 군사의 무리. 이스라엘이 무슨 군대입니까? 오합조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군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천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막아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25절을 가보면 딱 나오죠. 그들의 병거 막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게 병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호와가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가자, 여호와 앞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좀 도망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자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를 피하자,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우리가 도주하자. 왜냐하면 저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군대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싸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도 아니지, 그들 대신 다 싸우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제 이해는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군대, 군인인데 과연 나는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군대 삼으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러면 내가 도대체 군대라고 하는데 뭘 믿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좀 싸움 좀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뭐냐? 우리 앞에 어떤 굉장히 높은 이상, 아이디어를 우리 속에 딱 던져놓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던져놓고 한번 해봐, 너도 좀 새로운 사람이 돼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이해해, 완전 윤리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기독교가 뭡니까? 아,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박애, 사랑, 국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예, 기독교의 복음을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고만 정의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못 따라가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궁극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성숙해졌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쑥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너무 간단한 건데도 우리가 아무 기력이 없어서 못해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움직여주시고 우리에게 동기를 유발해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리드해 주셔야 내가 가더라고요. 안 돼, 그냥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딱 던져놓고 자 네가 한번 해봐, 한번 너 해봐,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뚝 던지면서 그래 한번 10가지 해봐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프리엠블. 이 서문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를 종살이에 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게 처음 서문입니다. 뭐예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네 앞에 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너희가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현장에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여기서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싸워주시고 해주신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 그의 온전하신 순종,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 온전하신 이 사역 끝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까지 보여주신 이 성취,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근거를 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신갑주를 입고 오신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구원할 만한 자가 없고 중재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스스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가겠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그냥 하나님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편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이겨주신 것,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끝내면 좋을까? 뭐 은혜 맞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더 누리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를 어떻게 말씀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전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좋은 군사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것 역시 뭔가 내가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싸워야지. 내가 이제는 칼을 갈아야지. 내가 이제는 좀 운동도 하면서 뭔가 내 실력을 키워야지. 근데 그 실력이 뭐든가 생각해 봤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 하면 군인이 해야 될 것은 복종입니다. 군인은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사실은 군인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 특별히 이 출애굽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 앞에 만난 그 사건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구원해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냐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유, 여러분 너무 얄밉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같으면 그냥 아유 그냥 묻어버려, 그냥 묻어버려, 홍해고 뭐고 그냥 갈 것 같은데. 자, 이 지금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를 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살던 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냐? 나 살던 식대로 살겠다. 나 그냥 그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나 내버려 두세요. 아니 근데 이 말이요, 여기서 끝나나요? 안 끝나요. 광야 40년 동안 반복돼요, 이 말이. 에?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해주고, 에? 바위에서 샘물을 터뜨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도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우리 망하려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고생스러운데?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수많은 양념거리들이 다 있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저먹었는데 도대체 이 만나는 뭐냐 이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고. 뭐예요? 끊임없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의도 맞아? 두 번째, 나는 좀 내버려 두시죠. Leave me alone.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stand your ground, 뒤돌아보지 마라. 내가 가려는 대로 가라.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근데 이 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들에게 주시는 포인트는 믿음과 신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군인다워지는, 하나님의 군대다워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옛 버릇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 지혜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우리가 자랑거리가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진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신뢰해, 그래서 나는 자랑할 거야, 그거는 잘못된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말은 뭐냐면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의 크레딧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대상을 신뢰하는 거지 내가 신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대상을 믿는다, 저 대상이 최고다, 저 대상이 해주실 거다, 저 대상에게 온전히 맡긴다, 이게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유일한 자랑은 자랑을 하려거든 그분을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알고 봤더니 그 신뢰는 뭐냐?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이에게 픽스 시키는 거. 우리의 눈 가만히 있어 그를 봐라.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 믿음의 그 출발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믿음을 완성시키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마무리해 주실 그분을 끝까지 바라봐라. 처음에만? 아니요, 끝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은혜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맨날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꼬라박는 것 같아. 그럼에도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물론 은혜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어느 순간에 주여 이제는 됐나이다 그런 거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끝까지 은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답게 군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퀄리티가 있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Trusting Him,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이상 없어요. 그게 실력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